올해 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표어는 교회 표어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세상으로인데 실천 목표가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해입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해.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성경에 보면 이 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와요. 그것은 이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상징적 표현에 적절하기 때문에 아마 이 빛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빛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투명성, 밝음, 순백, 뜨거움, 생명력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되듯이 우리가 빛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요한일서 1장 5절 중반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 빛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이 8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핵심적인 구절을 좀 잘 보면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지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요. 첫째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로 시작하죠.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다. 세상은 어둡다는 거죠. 어둡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완전히 사탄이 장악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예. 그래서 어둠이 세상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는 동일하게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예.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예수님은 빛을 가져오는 분도 아니고 또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도 아니라 빛 자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빛 자체.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뭐다? 빛이다. 얘기하는 빛이다. 우리는 다 빛의 존재라는 거죠. 빛의 존재.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은 실망과 절망 있는 곳이 아니라 희망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 얘기하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희망의 땅이 되느냐? 어둠이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첫 번째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제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다시 절망도 아니고 희망이라고 말하느냐? 이유는 하나지요. 빛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세상은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의 자녀. 빛은 감춰지거나 숨겨지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한다고 해도 빛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신 거죠. 빛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빛을 가리고 아무리 빛을 감춘다고 해도 빛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끝까지 이 빛을 환영하지 않아요. 반기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실제가 다 드러나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 세상은 어둠이라고 존재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인간은 환영하지 않느냐? 결국 자신의 실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죄 지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만 잘났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다 그렇지 않냐?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는데 뭐 너만 잘났냐? 이렇게 하잖아요. 죄 있는 의인을 싫어해요. 그렇죠? 또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싫어해요.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싫어해요. 또 불의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상당히 불편해하죠. 그렇죠? 불의한 사람은 그래요. 정직한 사람이 우리 모임에 있으면 왠지 불편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의식이 되거든요. 자꾸 조심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재밌잖아요. 남 얘기. 예, 다 홈잡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재밌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봐봐요. 한번 잘 봐봐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불편해요. 그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진행이 안 돼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의식하고 결국은 그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서 멈춰지게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 산상수훈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들을 잘 보면 내가 앞으로는 빛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잘 한번 해보라, 잘 한번 살면 빛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예 주 안에서 너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어둠을 전제로 시작한다. 어둠 있잖아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빛과 같은 존재로 살고 싶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까마득한 죄가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를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빛이라고. 이사야 49장 6절 중간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뭐 완전히 인간으로서 도저히 정말 자유를 빼앗기고 완전히 황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가족과 헤어져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저곳에 탁 터져서 살아가던 때입니다. 그런 때 이 암흑과 절망의 때에 어떻게 말해요?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빛이에요? 암흑과 절망의 때인데. 생각해 보세요. 암흑과 절망의 때에 어떻게 빛이에요? 빛으로서 전혀 존재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절망이잖아요. 암흑의 시대잖아요. 암울한 시대죠. 하나도 희망을 내다볼 수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난 별처럼 흩어져서 주의 복음의 빛을 이곳저곳에 밝혀야 될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너희는 빛의 자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빛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빛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빛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이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우리라. 우리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진리요 희망이 생명이고 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책임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내가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면 마치 코웃음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서 너나 똑바로 살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빛의 자녀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내가 빛의 자녀다.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정말 진리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코웃음 칠 겁니다. 너부터 똑바로 살아라. 너부터 똑바로 살고 그러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부끄럽죠. 네, 부끄러워요. 상당히.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뭘까요?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뭘까요? 빛의 자녀로 살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게 있어요. 빛의 열매가 드러나요. 빛의 열매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 마땅히 열매가 있어요. 씨앗은 심겨질 때는요, 이게 어떤 거, 어떤 나무인지, 어떤 씨앗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땅에 묻혀져 버려요. 땅에 어쩌면 썩어져 버려요. 이제 존재 자체도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새싹이 돋고 그러면서 자라면서 아하, 이게 어떤 나무구나, 무슨 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빛의 열매는 그래요. 빛의 열매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 빛의 자녀로 살면 어쩌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 감춰진 것 같아요. 어쩌면 땅에 묻혀져서 썩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썩어지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내가 빛의 자녀로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빛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빛의 열매가 뭐라는 거죠? 9절에 이야기하죠.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얘기해요. 우리가 열매를 드러내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여기서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착함.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을 얘기하는 거죠. 선함, 즉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 그것이 선함이지요. 선함.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즉 원어적 풀이에 보니까 원어적으로 이 착함의 의미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곤경에 빠진 이웃에게 동정심과 연민을 갖고서 그들의 연약함을 인내해 주려하는 친절함. 이렇게 친절함. 그것이 착함이래요. 여기서 친절함이래요. 연민과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친절함. 이것이 착함, 선함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빛의 자녀들은 친절해야 돼요. 서로에게, 누구에게나 다 친절해야 돼요. 네. 그렇게 살아가시지요? 친절하지 않으신가요? 불친절하신가요? 친절해야 돼요. 서로에게 다 친절하게 돼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뭐 있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한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에게도 친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친절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의 예로 또 인도의 민족운동가였던 간디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간디가 어느 시골의 지방에 이제 내려가게 되지요. 수행원들과 함께 지방에 내려갔는데 또 일이 일정이 좀 급하게 많은 사람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또 기차 시간이 많이 늦게 되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서 가다가 기차가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막 허겁지겁 기차를 올라타다 보니까 이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간디가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다시 벗어서 그 신발 떨어진 신발 쪽으로 던집니다. 수행원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차피 내가 이 신발을 한 짝만 신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고 결국은 저 신발을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주워갈 텐데 이왕이면 한 짝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두 짝 다 가져가는 게 의미 있겠네. 그래서 다시 거기에 던져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배려지요. 배려. 친절함이죠. 친절함. 우리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빛의 열매로 드러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드러내려면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착하고 선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성도들은 다 친절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불친절할 때 많더라고요. 예, 봐도 인사도 안 하시고 막 얼굴에 인상 팍팍 쓰시고 그럴 때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빛의 자녀는 친절해야 된대요. 친절해요. 오늘부터 한번 작정을 하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친절해야 되겠다. 예, 친절하게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의로움이죠. 의로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름이죠. 바름. 예, 바르다라는 거죠. 바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죠.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동일하게 원어의 해석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속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들이 어느 날은 다 모였답니다. 예, 어느 날 다 모였어요. 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과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너무 과속 카메라에 너무 많이 걸려서 이 벌금을 많이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도 하나 냈어요. 예. 이게 60 원래 80km 도로였는데 공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60km로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저는 달렸는데 75km 달렸다고 찍혔더라고요. 15km 초과했다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예. 본래는 저 딱지 한 번도 안 긋거든요. 이번 처음 한번 내봤어요. 자신 있게 내봤죠. 새해 첫 해에. 예, 자신 있게. 이제까지 한 번도 제가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딱지를 한번 끊어보는구나. 자신 있게 이렇게 냈어요. 예, 32,000원 냈습니다. 예,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32,000원. 예. 근데 어쨌든 이 고속버스 기사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과속 카메라가 이게 계속 걸려서 딱지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서로 감동을박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방법이 없겠냐? 뭔가 대책을 세우자. 도대체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많이 딱지를 끊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자. 뭐 차량에 뭐 어떤 신호기를 뭐 만들든지 아니면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든지 뭐 어떻게든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사람이 딱 손을 반짝 뜹니다. 나는 그 방법을 압니다. 예. 난 그 방법, 확실한 방법을 압니다. 이 무인 감시 카메라에 걸리지 않을 확실한 방법을 압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획기적인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막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재촉을 한 거예요. 빨리 좀 얘기해봐라. 빨리 좀 얘기해보라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규정속도를 지키면 됩니다. 예. 규정속도만 정확하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얄미운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 그런 얘기를 하면 참 얄밉지만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규정속도를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안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무서운 흉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언제나 어디 위에 기반에 두어야 되냐면 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화목하게 거룩한 기준 위에 우리의 바로 이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엉망이고 다른 사람은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고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인데 저는 윤리 전공자입니다. 새벽에도 저는 신호를 지키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다 그게 한가 날라와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냈지만 그런데 본래는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저도 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운전하다 보면 딱지를 끊을 수도 있어요. 국가에 세금도 내고 좋죠 뭐. 예, 넉넉하게 내면 좋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아주 흉측한 무기가 됩니다. 사람들을 해하는 무기가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은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기반 위에 거룩한 기준 위에 세워진 의로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규정속도를 지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규정속도를 어기면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의로움으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내 의로움으로 뭔가 나타나려고 하니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결국 뭐냐?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진실함이죠, 진실함. 이 진실함은 진리죠, 진리. 진리. 그러니까 뭐냐면 또 다시 속임 없고 거짓이 없고 또 외식이 없는 것. 그것을 가리킨대요.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외식이 없는 것. 그저 거짓이 없는 투명한 삶. 투명한 삶을 가리켜 진실하다 얘기하는 거죠. 투명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음흉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음흉한 사람.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편치 않단 말이에요. 그냥 속 시원하게 이야기 잘 이야기하고 그냥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참 편해요. 그런데 음흉하게 자기 것 다 감추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말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빛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드러나요. 진실에 투명해야 돼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참 재미나게 저는 이 글귀를 보고 참 재미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얻어먹기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얻어먹기 좋아한대요. 두 번째는 놀고 먹기 좋아한대요. 놀고 먹기 좋아하고 세 번째는 속여 먹기 좋아한대요. 참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재미나다 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씁쓸하다.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 가지. 얻어먹기 좋아하고 놀고 먹기 좋아하고 속여먹기 좋아한대요. 그 중에서 이 속여먹기 좋아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 같이 거짓말 많이 하는 거, 이거 고쳐야 될 일이지요. 진실하지 않는 거, 정직하지 않는 거, 투명하지 않은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건 문제죠. 특히 빛의 자녀는 우리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이 착함은 정리해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착함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개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모임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빛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 여전히 세상이 어둡다면 그곳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가 없기 때문임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어둡다면 그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떨까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두운지 밝은지 우리가 잘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모를 수 있단 말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어둡게 볼까? 밝게 볼까? 빛의 자녀들처럼 정말 우리 교회인들이 빛의 자녀가 돼서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착하게 대하고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서로 의롭게 대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밝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둡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역자들 교직원 수련회를 떠나는데 내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다. 부교역자들이 모여서 뒷담화하는 것이 솔직한 뒷담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그랬어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하다고. 저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지 궁금하다고. 뒷담화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고. 뭐 하겠지요. 뭐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 목사님 아주 힘들다고 하겠지요. 예.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마음대로. 예, 괜찮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끼리 말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저 교회는 정말 밝은 교회야. 아니면 저 교회는 어두운 교회야. 어떻게 얘기할까? 그게 궁금해요. 궁금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덜 착하고 덜 의롭고 덜 진실하다고 말할까? 저는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친절하고 선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바름과 진리가 있는 교회일까? 아니면 불친절하고 의롭지 못하고 진리가 사라진 교회일까? 어떤 교회일까? 심히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다 그렇잖아요.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얼마나 불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말도 퉁명스럽게 얘기하는지. 이왕이면 좀 말을 정겹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퉁명스러워요. 제가 부산에 와서 절감을 하고 있어요. 식당에 가면 무슨 화를 난 것처럼 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집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밥맛도 살아나겠네요. 그런데 툭 그릇 던지고 컵 딱 집어넣으면 뭐 먹을까요? 와 세상에 이런 대접받으려고 내가 식당에 왔나 싶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퉁명스러운지. 말을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친절하게 해주면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뿐입니까? 의롭지도 못하죠. 이기심으로 가득 차있는 살벌한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단 말이지요. 또 정의보다는 불평등이 가득하고 합리성과 상식보다는 불법과 억지가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100만 부가 넘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 시대가 정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마다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할까? 100만 부가 넘게 팔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그렇게 사서 구입해서 봅니까? 제 책에도 저 책꽂이에도 꽂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궁금해할까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정의에 대해서 목마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둠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시대예요. 작년 말 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5살 된 고준희 양의 사망사건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직접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실종됐다고, 아이를 찾아달라고. 그때만 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 이 추위에 나 또 돌아다니면 길을 잃고 헤매이다 보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하나님 빨리 찾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친부인 아버지가 학대와 폭행 끝에 숨졌습니다. 아이가 야산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암울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철없는 엄마의 실수로 화재가 나서 4살, 2살, 15개월 된 딸 등 3남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20대 초반인 엄마는 아이들을 내팽개친 채 밤늦게까지 소주 9잔을 마시고 귀가를 해서 집에 들어와서 담뱃불을 붙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잠들어 버렸어요. 불이 나 화재가 나서 완전히 다 그 아이들 다 죽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어떻게 정의가 살아있을까요? 어떻게 정의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무서우리만큼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원인이 빛된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크리스천이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천입니다. 아니, 4분의 1은 조금 너무 많이 잡았고 5분의 1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각각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았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어야지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희망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세상은 절망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빛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냉혹하고 삭막하지만 우리는 따뜻하고 친절해야죠.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과 경쟁 심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따돌리고 살아갔지만 우리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죠.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지요. 왜요? 빛의 자녀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가난과 청결을 우선에 두어야 되죠. 왜요? 빛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빛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빛의 위력이요. 오늘 눈이 오니까 너무 신나던데요. 너무 좋던데요. 마치 정말 아이가 된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사진 찍고 막 동영상 찍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 볼 때와 같이 팍 나오더니 이 주차장만 와서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소리소리 지르면서 저렇게 좋을까? 저렇게 눈 오는 게 좋을까? 빛의 위력이요. 그렇게 눈이 하얗게 되는데 금방 다 녹아버리더라고. 아쉽게요. 너무 아쉽게 좀 수북히 좀 쌓였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수북히 쌓였으면 우리 그냥 주차장에만 수북히 쌓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금방 녹아버려요. 빛이 비춰지니까. 이 빛의 위력이란 작자 미상인 시를 잠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쪽으로 쌓아졌던 시커먼 바위 같은 눈더미, 절대로 녹지 않을 것 같던 흉물스럽던 눈, 날씨가 풀리면서 햇빛이 쫙 비치니 스르르 녹아내린다. 계속 햇빛을 받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우리 마음에 바위덩이처럼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성령의 빛으로 흔적도 없이 녹여봐요.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빛의 자녀들이 있고 어둠의 자녀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빛의 자녀. 우린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들만 세상에 가득하다면 세상은 결코 밝아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빛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이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밝아지는 거죠. 빛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한 자루의 촛불을 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둡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의인 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심판을 받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빛의 자녀로서 친절하게 대하시고 선하게 대하셔서 진실하게 대하셔서 변화시키고 밝게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말씀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깨어라 얘기해요. 깨어라. 일어나라 하죠.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아서 영이 완전히 죽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고,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있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도 영의 잠이 오랫동안 잠에 들어 있으면 그도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영이 완전히 죽기 전에 깨어나라, 일어나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빛의 자녀들이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외치는 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에베소 5장 5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깨어라, 일어나라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어있지 말고 살아나라. 어둠의 자녀로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거듭나라 라고 외치라는 거죠. 그 외침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예 믿지 않아서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잠들어 살아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외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라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남과 일어남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회개함을 얘기합니다. 회개요. 회개. 우리의 겉사람이 항상 세수하고 목욕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할 때 빛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고 그 빛을 다시 바라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미 죽어있는 자, 그리고 잠들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자, 그리고 앞으로 죽을지 모르는 그 자들에게 가서 깨어라, 일어나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또 역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빛 그리스도에게서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라는 말씀 나오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라는 거죠.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발하는 반사하는 존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할 사명이 이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들이여 이제부터 빛을 발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빛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어둠이었는데 찬양하겠습니다.